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추수하는 일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보면 9장까지부터 그리고 10장 이후로는 이게 분위기와 초점이 달라져요. 9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0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으로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사역으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갈릴리 사역의 막바지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느냐, 어떻게 메시아시냐,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는 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그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것, 버림당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잘 이해해야 될 거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는 것이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마음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깊이 몸부림치면서 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요 자기 삶의 어떤 변화를 기대해요. 그런데요 기도를 오래 안 해요. 깊이 안 해요. 10분짜리 기도 가지고는요 10분짜리 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분짜리는 무슨 뭐 햄버거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은 만드는데 오래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하다못해 음식도 그런데 기도는요 10분 15분 하고 자기 삶에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는 분들은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오래 하고 깊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가 드러난 거는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신 거예요. 고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나타나서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격려하고, 예수님 아마 묵상하시면서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고 혹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하나님 나라의 길, 이런 거를 묵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면서 아,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또 그거를 막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어떤 말을 듣느냐 하면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격려를 받으세요.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격려를 받으신 결과,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기로. 십자가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오랜 기도와 묵상과 또 하나님의 격려와 이 결단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셨는데요,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굳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시고 그리고 격려도 받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그 여정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예수님 예루살렘의 고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따로 70인을 세우셨는데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앞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를 찾아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가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준비시키실까요? 준비를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를테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다 시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일꾼을 보내실 때 추수라는 단어를 쓰세요. 신약 성경의 추수라는 거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벌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추수는 곡식이 다 익었을 때 이제 베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준비된 영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준비된 영혼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를 추수라 그러거든요. 요컨대 예수님은 이 70명을 앞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혼을 이제 추려내려고, 골라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며칠 전에 묵상할 때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12명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오늘은 70명 보내세요. 12명 제자들 보내셨다가 다시 70명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널리, 더 확실하게, 더 신속하게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보시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럴까요? 중동 사람들은요,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우선 볼을 부비면서 이렇게 키스를 하는데 그냥 키스하는 게 아니고 소리만 내는 거예요. 볼 부비면서 인사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끌어안고 그다음부터 이제 안부를 물어야 된대요. 사돈의 팔촌까지. 그래가지고 이 중동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 예수님은 사역을 그저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목표지향적으로, 좀 더 신속한, 긴급한 마음으로 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쁘다는 거죠, 지금. 빨리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막 중간에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빨리빨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일꾼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12명 보내셨다가 70명 보내시는데요, 예수님 성에 차지 않아요. 예수님은 700명이라도 보내시고 700명이라도 보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쓰실 만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시게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일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이 지금 더 많이 필요한데 너 와서 추수하는 일꾼 돼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헌신을 촉구하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신다.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나 일꾼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병이 드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교회가 병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준비되지 못한 일꾼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영혼을 아끼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또 이렇게 어디든지 나서고 싶어하고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일을 하면 이게 교회가 병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항상 잘 준비된 사람만 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도, 부족해도 일을 하다가 보면 은혜 받고 믿음 잘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조심스럽게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믿음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자기가 뭘 뭐든지 이렇게 하려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겸손할 줄도 모르고 배울 자세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 교회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헌신하라고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많이 일으켜 주시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많이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게 와, 기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막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 여러분, 기도 믿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믿고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어느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는데 교회는 썰렁한데 술집은 나날이 흥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 저 술집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술집이 망했거든요. 술집 주인이 고발을 했어요. 저 교회 때문에 망했다고. 그런데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술집 주인은 교회 때문에 불나고 교회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말하기를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는데 기도한 사람은 기도를 안 믿는다고. 우리가 이 기도를 믿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이거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이 사람들 시키고 저 사람도 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12명 보냈다가 70명 보냈는데도 성에 차지 않고 예수님이 하여튼 700명, 7천명이, 7만 명이라도 보내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요, 기도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요, 하여튼 일꾼을 보내세요. 오늘 본문에는 70명을 보내시는데요, 이 70명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까이 왔을 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을 막 파송하시는데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일꾼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시는데, 정작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가 예수님이 거절당하시는 장면 본 적이 있거든요. 어제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마 예수님 일행이 조금 모욕을 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보면 야고보 요한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이 동네를 다 이게 망해 멸망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거절당하고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도 오늘 예수님이 더 많은 일꾼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배워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다가 거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해요. 하려고 해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막 모욕하고 막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좋은 일을 하려다가도 거절당하면, 또 좋은 일을 하려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금방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아,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다가 거절당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때도 있어요. 괜히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을 때도 있고요, 모욕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거 필요해요. 방해하거든요. 대항해요. 거절해요. 모욕을 당한다고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는 것은 뭐 비일비재한 일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매가 없는 거, 그거 뭐 늘상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도요, 오죽하면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어떻게 보면 탄식이에요, 탄식.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세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별까지 낮. 가버나움 대단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갈릴리 북부에 있는 그 여러 마을의 이름인데요, 예수님이 아주 열심히 일하신 오병이어 사건도 여기서 일어나고, 뭐 하여튼 베드로의 장물을 일으킨 것이나 여러 가지 능력 행하신 일 여기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푸대접하고요. 예수님께 별로 호응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니들 동네에 행한 그 많은 능력, 니들 동네에 들려줬던 그 많은 설교, 그거 두루와 시돈에 가서 했더라면 그 사람 벌써 회개했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실 만큼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푸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가버마나움처럼 강팍하고 교만한 심령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셨는데요, 누가복음 8장 40절 보니까 그라사에서 돌아오셨을 때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래요. 그라사에서는 거절을 당하고 돌아오시는데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두의 혈루증앓는 여인도 고침받고 야이로의 죽은 딸도 일어나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참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내신 일꾼의 말을 잘 들어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증인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같아요. 전도자의 말을 거절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 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하면 평안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요.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잘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일꾼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대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요, 일꾼을 보내시는데 평안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증인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3절처럼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가라!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리떼를 향해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지어다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증인들을 보내시는데요, 예수님이 볼 때 이거는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가라 그러신다고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리가 뭐겠습니까? 늑대. 이리 늑대. 늑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시는데요, 그 복음의 증인들이 들어가야 될 곳은 복음의 증인들을 대항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들을 마치 1위는 어린 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데리고 놀까요? 1위는 어린 양을 뭐 이렇게 상처 주거나 어린 양을 찢어버리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잡아먹겠죠. 어린 양이 1위대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고 죄악의 영향력은 그만큼 잔인하고 복음을 대항하는 세상은 마치 이리떼처럼 흉포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가지고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면 금방 다 짓밟히고 금방 상처받고 금방 찢겨지고 금방 이제 집어삼켜지겠죠. 세상에 비하면, 세상은 이리고 세상 그 이리떼 같은 세상에 비하면 복음의 증인들은 어린 양처럼 연약한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1위 가운데 있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양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마치 1위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갈지어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어린 양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은 연약해요. 어린 양은 상처받고 어린 양은 찢겨지고 어린 양은 집어삼켜지는 1위의 먹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아무도 어린 양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1위는 힘이 있고 어린 양은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연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처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든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힘이 있는 존재가 되고 싶지 연약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를 호령하고 뭔가를 막 여튼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싶지 뭔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뭔가 세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교양이 있고 세련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는요 어린 양을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늑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든지 막 거침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하여튼 큰 소리 치고 뭔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공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출세하려고, 꿈을 이루려고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요 열심히 살아요.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품이 없는 거예요. 꿈을 이룬 사람 많고 성공한 사람은 많은데 가슴 따뜻한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찾아보기가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남을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공감하고 끌어안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 교회 안에 드물어요. 요즘 세상이 빈부격차 커지고 뭐 그래서 문제 많다 그러지만 교회 안에도요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초대교회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친구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여전히 교만하고 여러분 무능한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열등감, 시기심 이런 거에 사로잡혀 저 인간은 뭐가 좀 뭐가 잘나서 저렇게 잘 사냐 그리고 나는 뭐가 못나서 이렇게 참 어려우냐 그러면서 교만과 열등감이요 우리의 관계를 점점 깨트려요. 오히려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것을 엄청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엄청 자존심 상해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설령 연약해도요 자기가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해요. 어제 이구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그림을 하나 구해줬는데요 물론 제가 부탁했는데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십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많이 아시죠? 양의 탈을 쓴 늑대. 제가 볼 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은요 늑대의 탈을 쓴 양이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도 문제인데요 늑대의 탈을 쓴 양도 문제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그런데 무시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싶어가지고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은요 제가 볼 때 거의 늑대의 탈을 쓴 양같이 살아요. 그래서 맨날 나 무시하지 마 이런 사인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과시하고 싶어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요, 여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필수품 같은 거예요. 가끔씩 뭐 선교사님이나 또 다른 손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이렇게 묵게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이제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만약에 칫솔을 안 가져왔다, 이렇게 남의 집에 와서 자는데 칫솔을 안 가져왔다, 내지는 속옷도 없다, 샤워를 했는데 갈아입을 속옷이 없어요, 이러면 완전히 민폐대왕이겠죠. 이 전대 배낭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신발 이런 거예요. 고대 사회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필수품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1위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대 배낭 신발 갖지 마라, 민폐대왕 되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전대배낭 신발조차 갖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기력한.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인간이 되어도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가서 평안을 선포하고, 그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가서 병자를 고치라는 거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평안 선포할 수 있고 병자 고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힘과 우리 능력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거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해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하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강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보여주고 싶고,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야 어디 가서 자존심 내세우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마치 제자들 같습니다. 제자들도요,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가,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무기력해요. 무능해요. 의존하고 누군가에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제자들은요, 어린아이와 달랐어요. 제자들은 얼른 누가 크냐?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얼마나 좀 훌륭한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힘겨루기 하고 도토리 기저귀 하고 이렇게. 그런데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누가 크냐고 자기들끼리 힘겨루기 하는 게요,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도 이런 짓을 해요. 우리는요, 어린 양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아무도 어린 양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어린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것이 오늘날 문제인 줄 알아요. 더욱이 그런 욕망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면 그거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IM 선교회 보세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를 왜 그런 기숙학교에 비싼 돈 내고 보냈겠습니까? 그게 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고, 종교적으로 포장된 욕망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포장된 욕망처럼 무서운 게 없다고요. 종교적으로 자기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 내면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돈에 대한 욕망이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대접받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욕망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참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잘 배워야 될 것은, 세상은요, 세상은 무능과 무기력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연약하신 예수님,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를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이 쫓겨다니시는 그 예수님, 더욱이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음 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연약하신 분, 그 연약하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일대 가운데 들어가지만 니들은 어린 양이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린 양이 이 일을 이긴다는 거죠. 어떻게 이깁니까? 싸워서 이깁니까? 여러분, 눈물과 기도와 상처와 희생을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어린 양이 늑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은 상처받고 찍힘당하고 집어삼켜져서 늑대의 먹이가 되어서 이기는 겁니다. 늑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린 양을 가지고 놀고 찢어버리고 집어삼켰어요. 얼마나 배가 부르겠습니까? 늑대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상처받고 찍힘당하고 집어삼켜서 먹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무기가 되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강하고 화려하고 잘난 것 자랑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강한 힘, 좀 자기를 드러낼 만한 능력 없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좀 더 부끄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불평한 거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불평했는데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유세만 하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바다 긁히면서 고생하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예수 이름 이용해서 대접받을 짓만 하고 있는 거죠. 꼴불견, 얌체. 그래서 저런 거는 가만두면 안 됩니다.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요 괜찮다고, 반대하지 않기만 해도 괜찮은 거라니까 놔두라고. 여러분, 우리는 내만 고생한다, 응? 나만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저 사람은 룰루랄라 노래나 부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 억울하다. 여러분, 그런데 고생은 우리만 하고 나만 편하게 사는 거, 그거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만 고생하고 우리만 고생하고 남들은 속 편하게 살아도 혼자 눈물을 흘리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짐을 짊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요 혼자 고난당하시고 혼자 십자가 짊어지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인생에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갖고 살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을 깊이 주목하시고 그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줄 아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사세요. 늑대의 얼굴을 하지 마세요. 너무 사납게 살지 마세요. 너무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 마세요. 너무 무섭게 하지 마세요. 상처 입어도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예수님 상처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 무시 많이 당하시고 예수님 거절 많이 당하셨어요. 괜찮아요? 어린 양으로 살고 상처 입으면서 사는 데 대해서 좀 더 담대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거절을 당했어요. 영접 안 해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한테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거절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아라. 끝까지 할 말은 하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헌신을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응답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지만 복음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 양에게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용맹하게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 앞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 시대에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 당하고 손가락질 조롱 당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남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인데 어떻게 그냥 뭐 그거를 피하지 않고 그거를 잠잠히 당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린 양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